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흐시다에 섰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강단 모습이 평상시와 다릅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끝난 뒤에 방금 알려드린 바와 같이 투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한 분 한 분들의 의사를 비밀 투표로 존중해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기표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여성 성가대가 설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는 자기 분노와 혈기를 쫓아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모든 가족들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여기에서 레위는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출애굽하면서 이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파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혈기와 분노를 따라 살던 레위가 죽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저주가 도리어 복으로 변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 너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자 사람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한다고 하면 좋은 덕담만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인 거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지금의 삶에서 돌아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분노와 혈기대로 살아갈 때 내 가족이, 내 구역 식구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동료가 너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복된 크리스찬이요 내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과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암송해 보실 가장 먼저 손 드시는 분 한번 누구시죠? 그 늘 점수 필요하시던 구역이든가요? 예. 예, 그 못 외우시면 안 되고, 예, 예, 해보십시오. 보지 말고 외우셔야죠. 아니, 둘 다. 예. 아, 예, 좋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자, 저 구역 몇 구역인지 아시죠? 예, 그 수요 성경 공부 끝나면 그동안에 각 조구별로 구역장님들과 모임을 가져왔었습니다. 저 구역장님이 속한 교구 모였을 때 그 수요 성경 공부 끝나고 구역장님들 모였는데 당신 구역에는 점수가 하나도 없다고 그 시간에라도 외우면 100점 좀 달라고 그래서 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4절 한번 외워보십시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3번 오늘 본문은 야곱과 형 에서가 20년 만에 화해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한 절씩 읽고 질문에 답해 보십시다. 1번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질문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한 에서가 출동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칼잡이 400명을 동원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단 말입니다.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인데 아버지에게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장자인 자신의 정체성을 짓밟은 거 아닙니까? 전 존재를 짓밟은 거죠. 그건 날강도죠. 이거 죽여야죠. 2번 본문에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는 에서의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네 앞서 가리라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것을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고 탁월하게 번역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줄게. 당시 광야에는 도둑이나 강도대가 많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동원한 400명의 칼잡이들과 함께 이제부터 야곱 일행을 보호해주는 앞잡이가 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던 칼잡이가 야곱을 보호하는 앞잡이를 자청하는 이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다리를 절개하신 자기 모습 그대로 형 에서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러 올 때까지 머릿속에 그리던 동생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에게도 사기를 쳤고 외삼촌 집에서도 사기를 쳐서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거부가 되어서 거들먹거리고 좋은 옷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질질 흐르는 모습으로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기도해서 초췌한 모습에 옷은 다 구겨져 있고 흙먼지에 거기에 멀쩡하게 두 다리를 걸어서 갔던 동생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올 때 형제가 다시 회복되면서 화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다리를 절개하신 자기의 모습을 위장했더라면 아침이 되어서 흙먼지 구겨진 옷 다 갈아입고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그러고 안 좋은 척하고 뽐내면서 갔더라면 맞아 죽는 거죠. 3번 이상과 같은 관점으로 믿음을 정의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믿음을 여러 표현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이 추상적인 단어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음미하고 정립해보지 않으면 믿음은 항상 교회 안에 국한되는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래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해 갈 때 여러분이 더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으로 믿음을 정의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황을 위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위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압도하는 감동과 힘은 자신을 위장하지 않는 가식 없는 삶에서부터 나옵니다. 자기를 위장하는 삶, 가식적인 삶,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도 한순간은 감동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이 말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감동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스도 총독 법정에서 있었던 바울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주 동안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청문회에 사도행전 25장 23절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부부입니다. 그 분봉왕 부부가 로마 제국 황제가 파송한 로마 총독이 부임해서 지금 인사 상견례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 로마 제국 총독 앞에서 꿀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갔겠습니까? 왕복 중에서 제일 좋은 왕복, 왕관 중에서 제일 좋은 왕관을 쓰고 크게 거들먹거리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그리빠 왕을 맞는 베스도 총독은 잠 옷 입고 만나겠습니까? 그 분봉왕 기를 죽이려면 로마 제국의 총독의 관복을 입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청문회장에 천부장 다섯 명이 나타났습니다. 천명을 거느리는 사령관이 로마 제국의 번쩍번쩍 빛나는 군복 입고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그 시의 높은 지체들, 시의회 의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의회 의원들 다 제복 입었습니다. 청문회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화려한 관복과 제복을 입고 자신들을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바울이 불려나갔습니다. 2년 동안 옥살이 했습니다. 2년 동안 옥살이 하는 동안에 거울 한번 봤겠습니까? 수염 제대로 깎았겠습니까? 옷 제대로 갈아입었겠습니까? 거지 몰골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불려나가면서 거기에 그렇게 위엄을 갖춘 사람들 화려한 왕복, 관복 입고 전부 다 나타나 있어? 잠깐만 나도 좋은 옷 좀 빌려줘요. 그리고 잠깐만 나 면도 좀 합시다. 그래서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나무 옷 빌려서 거기에서 똑같은 말을 했더라면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바울이 위장하고 나갔으면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전부 멋진 옷을 입고 앉아있는 직급 높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거지 몰골 전혀 가식 없는 바울이 초췌한 몰골로 와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당신 같은 사람들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나보다 훨씬 좋은 옷 입고 있죠. 그런데 당신들 지금 허감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내가 이 길 가는 것은 나는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식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되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언행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전달될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습 그대로 위장 없이 가식 없이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통로로 나갈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되면서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4번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험담. 반대로 위장하려다가 도리어 낭패를 당한 경험담을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꼭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안 당한 척 위장했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갔을 때에 오히려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 경험 분명히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79년도부터 80년을 거쳐가는 기간은 한국 현대사에서 격변의 시기지 않습니까? 79년 10월 26일 날 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10월 12일 날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독점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나라가 뒤집어지는 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정치적인 격변은 늘 경제적인 위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경영하던 회사도 1980년 7월 17일이 되었을 때 부도가 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니까 다 그때 연쇄 부도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내가 받을 돈을 받지 못하니까 줄 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도나면 내게서 돈 받아야 될 사람 또 부도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 7월 17일 날 그 다음 날 되면 은행으로 되돌아오는 수표를 막을 수 없겠다. 이제 부도가 나면서 수습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경영하던 회사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분에게 내일 부도가 나는 걸로 하고 전부 다 오후에 채권자들 다 좀 모이게 해다오. 그리고 7월 18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부도 나는 날인 거죠. 은행 시간 마감 시간 오후 5시면 부도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출근을 하니까 그 재정 담당하는 부장이 저한테 이런 두툼한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거기 보니까 10만 원권 수표하고 만 원짜리하고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회사에 있는 모든 돈을 10만 원 수표하고 현금으로 바꾼 거라는 겁니다. 32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80년도 320만 원이면 지금 몇 천만 원은 되겠죠? 이거 왜 놔주냐? 그랬더니 도피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그때는 다 도피하는 게 일단 상책으로 돼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의 고백이라는 책에 상세하게 썼습니다만은 제가 그 봉투를 받고 이렇게 생각해 줘서 참 고맙다. 근데 내 김 부장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내가 이거 들고 도망가면 김 부장 이 회사 책임질 수 있냐? 못 집니다. 그럼 나보고 도망가라는 거는 이 회사 재기 안 된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시대에는 부도 한번 나면 재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 부장이라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들고 도망가면 사기꾼 되지 않습니까? 내 나이 31살입니다. 나는 지금 실패한 사업가가 이제 사기꾼 아닙니다. 내가 오늘 5시에 부도가 나서 실패를 해도 내가 채권자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거 다시 수습하면 나는 재기하는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거길 택할게요. 이거 도로 캐비닛 안에 넣어두고 우리가 갚아야 될 채권자들 중에서 소액 채권자들 먼저 빚 갚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제가 경영하던 회사에 차가 여러 대가 있었는데 제가 타던 차는 벤츠입니다. 그 벤츠는 천호덕에 직업훈련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직업훈련원에서 그 가난한 훈련원생들이 실제 자동차를 뜯어보고 멀리 분해해보고 해야지 기술이 느는데 실험해볼 수 있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츠 연구해보라고 기정하고 회사에 있는 차 중에서 제일 작은 포니를 탔습니다. 왜? 나는 부도 난 사람이니까. 그리고 채권자들을 만나서 채권자들이 부도가 나면 회사가 가장 어려운 거는 부도를 낸 사주가 부도를 내고 뒷돈을 챙겼을 거다. 재산을 빼돌렸을 거다. 이거거든요. 나는 1원도 재산 빼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 젊음을 다 바쳐서라도 여러분 돈 반드시 갚는다. 그래서 수습이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320만 원 돈 들고 벤츠 타고 도망가서 부도 났는데 부도 안 난 척 기름 바르고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지금쯤 아마 경제사범 몇 번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 보시면 서로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1번 질문입니다. 앞잡이가 되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야곱이 수하 사람 몇 명이라도 붙여주겠다는 형 에서의 제안마저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칼잡이 400명을 형이 야, 내 너희들 앞잡이 되어줄게. 그러면 그 얼마나 폼 납니까? 그 호의를 받으면서 가면. 근데 야곱이 한사코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그러면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이 중에 몇 명이라도 너희들에게 붙여줄게 그랬는데 그것마저 사양을 했거든요. 왜 야곱이 형의 호의를 사양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이 같이 가자, 앞잡이가 되어주자 할 때 이 본문에서 야곱이 말한 대로 먼 길을 연약한 처첩 자식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부녀자와 가축을 거느린 야곱 일행이 에서 400명은 칼잡이들 아닙니까? 그 칼잡이 집단과 행군 속도를 맞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그럼 내 몇 명이라도 너 곁에 붙여줄게 한 거 그것마저 사양한 것은 이 야곱이 혹시라도 형 에서가 변심할까 그래서 그 몇 사람을 정탐꾼으로 뭐 남겨뒀다가 기회를 엿보아서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주경학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야곱과 에서의 목적지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형제인데 서로 가는 목적지가 다른 겁니다. 여기에 16절을 보면 이 나라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정착한 곳은 세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서의 거주지 세일은 사해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애당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벌써부터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서 세일 땅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에 있다가 되돌아가는 곳이 어디 제3의 지대로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너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너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목적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목적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형에서의 그 호의를 야곱은 사양하는 거죠. 형이 가는 그 세일을 계속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되돌아갈 때에는 그 오로지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을 향하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사무엘상 6장에 등장하는 그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의 소를 우리가 깊이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다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당하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믿는 신의 법궤를 빼앗았으니까 이거는 압승한 겁니다.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도시를 옮겨도 옮긴 도시에서 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가는 데마다 재앙이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인가? 아니면 이게 우연의 연속인가?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어떤 식으로 확인할까? 그들이 확인한 방법이 새 수레를 만들어라. 예전에는 수레를 만드는 데에 그 공작기구라든지 공정이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들면 이 바퀴가 질이 날 때까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새 수레는 끌기가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끌어도 힘이 들고 그 수레를 끄는 소도 힘이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않는 암소 두 마리를 선택해라. 멍에는 어릴 때 송아지 때부터 멍에를 메어야 이게 큰 소가 되어서도 멍에를 멜 때에 반항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큰 소가 되기까지 한 번도 멍에를 안 메어왔다. 그 큰 소 등에다가 무거운 나무 멍에를 올려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두 마리를 데리고 와라. 두 마리에게 한 멍에를 씌우자. 그러면 한 번도 멍에를 안 메어본 두 마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거기에다가 두 마리 암소인데 젖이 나는 암소 두 마리를 대접하라. 그리고 그 두 마리의 새끼 송아지들은 떼서 집에다가 넣어둬라. 그리고 그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두 암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새수레를 매달아서 그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이 소 두 마리로 하여금 블레셋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게 해보자. 상식적으로는 그 소들은 절대로 안 가거든요. 갈 수가 없죠. 새수레니까 무겁지요. 평생 처음 메어보는 멍에인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죠. 송아지는 집에서 울어대죠. 동물은 모성애가 그야말로 동물적인데 그 전나는 소가 새끼를 두고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서 벳세메스로 안 가면 이 재앙은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난 것이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이 소 두 마리가 그 새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새 수레를 가져다가 암소 두 마리에게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않은 암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고 그 위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송아지가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6장 1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암소 두 마리가 새끼를 생각하면서 웁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사람이 어떤 중심이어야 하는지 이 소 두 마리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은 당신이 지금 좌우로 치우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좌우로 치우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커도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유한한 겁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이에요. 그걸 알 때 내가 울면서도 가나안 땅을 향할 수 있고 울면서도 뿌려야 될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좌우로 치우치고 있다면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벳세메스로 향하던 두 마리의 암소보다도 못하다는 것. 새신자반을 배우면서도 사람들이 과연 짐승보다 나은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욕을 할 때 아우 저 인간 같잖아 그래요. 인간 같지 않다고. 더 못한 욕은 저거 짐승 같아 이러는데 짐승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짐승의 세계는 간간이 없습니다. 짐승은 먹고 사는 것, 뭐 자기가 지금 먹는 것 이외에 수십만 년을 먹어도 다 먹지 못할 것을 재워놓지 않습니다. 개미 같은 곤충만 재워놓고 먹죠. 짐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다 자기들의 룰을 지킵니다. 인간은 인간의 룰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다.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바단 아람의 공표를 쳐보십시다. 바단 아람은 야곱이 20년 동안 살던 외가가 있는 하란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세겜, 가나안 땅의 공표를 하십시다. 지금 야곱이 그 바단 아람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상당 기간 동안 요단강 동편 숲곳에서 체류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세겜에 장막을 이제 세운 겁니다. 1번. 만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예? 평안이. 예, 저도 그렇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고르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단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해서 그 단어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그 까닭이 뭐냐 이 말인데 바단 아람 하란에서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 세겜에 올 때까지의 그 거리는 7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보다 훨씬 더 멀지 않습니까? 그 도둑대 많고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은 그 광야 700km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이룰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편안은 사람이 주지 않습니까? 편안함은. 그런데 평안은 사람이 못 주거든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자동차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예전에는 자동차 창문 다 손으로 돌려서 열지 않습니까? 지금은 참 국산 자동차 잘 만들지만 처음 국산차 만들어져 나왔을 때 한 1년만 이거 창문 돌리면 그 다음에 이거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누르면 창문 열리죠. 누르면 의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요. 등 눕지요. 뭐 누르면 의자 따뜻해지죠.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근데 그 자동차 타고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메이커라든지 무슨 이런 산업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3번 가나안 귀로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나열을 해보십시다. 자, 31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삼촌한테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큰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의 자식들 사촌들이 뭔가 얼굴빛 눈빛이 이상해졌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뭔가 크게 당하겠거든요.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그 사기꾼 같은 야곱한테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31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31장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결국은 그 외삼촌과 사촌들이 겁이 나서 처첩들을 거느리고 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외삼촌의 추격대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야곱을 붙잡기 전날 밤에 그 외삼촌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야곱한테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야곱은 외삼촌의 칼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선악간에 따지는 건 내가 따지니까.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했는데 그거 다 덮어두셨는가? 아닙니다. 야곱이 형에서 속이고 삼촌 속이고 2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자기 자식이 자기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먹어서 그 요셉을 만날 때까지 딱 20년 걸립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피멍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따지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따질 테니까 라반 너는 따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야곱이 이렇게 엉터리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다 덮어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야곱으로 하여금 뿌린 대로 거두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바로 서게 해주시는 거죠. 3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32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얍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야곱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33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700km 떨어진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에 단 한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절대로 평안히 가나안에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바로 그 은혜 속에서 바울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세겜에 평안히 장막을 칠 수 있었다, 이걸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4번 여기에서 믿음을 새롭게 정의해 보십시다. 믿음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는 것. 에벤에셀이 뭡니까? 뜻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상 7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도와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사기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장막을 칠 수 있었는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거든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잠을 잘 때, 야 심장아 뛰어라, 그러고 뭐 심장에 밧데리 넣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잠자는데 심장이 뛰어줄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고라 떨어져서 자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심장을 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금 내 앞에 내 계산과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번 19절 시작. 그가 장막을 본문 19절입니다. 본문 19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서 세겜 성읍에서 이제 장막을 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땅을 땅 주인에게서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크시타라고 하는 것은 사전상으로는 금을 의미하기도 하고 은을 의미하기도 하고 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의미하는 단위이냐, 그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돈을 주고 자기가 장막 친 땅을 샀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은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제일 먼저 돈 주고 땅부터 샀다,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부동산 투기꾼? 뭐 복부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헤브론에 있는 에그론이라는 사람의 밭 한가운데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를 매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동굴 속에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 주인 에브론이 아브라함하고 평소에 친하기 때문에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굳이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삽니다. 당시에 한 세겔은 은 약 11.5g,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면 4,600g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3장 14절에서 20절이 이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7절이 이렇게 정언을 해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돈 주고 땅을 산 게 아니라 성문에서 했습니다.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에서 재판이 열리거든요. 사람이 많이 있는 데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자 이건 내 땅이야. 그랬더니 그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에브론이 그래 이거는 아브라함 땅이 맞아 하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는 땅을 굳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는 걸 믿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땅을 가져야 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시대에 지금 확실한 담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9절 31절을 보면요. 야곱은 이후에 이제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서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죽으면 내 시체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 거기에 가서 묻으라. 그것은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우리 할아버지가 돈 주고 그 땅을 소유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당사되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내 큰 아내 레아가 죽었을 때 나도 내 아내를 거기 묻었다. 지금 이집트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확실하게 근거지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으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너희들이 뿌리를 박을 곳은 이집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근거지를 만들어 둔 땅, 그 가나안이다. 이것을 유언을 통해서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허가를 얻어서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 이 사둔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이정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그 땅을 샀는데 지금 야곱 역시 그 할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금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숙곳에 있을 때는 땅을 안 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자 말자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땅을 먼저 사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했던 것하고 똑같이 후손들을 위해서 확실한 근거를 또 자기도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천평, 만평, 십만평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주셨던 그것을 내 자식들이 잊지 않도록,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되돌아오도록 믿음으로 교두보를 확보시켰다는 것. 여러분, 1978년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하고 그 이스라엘의 베긴 수상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였던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을 조인을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적대 관계에서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협정을 그 성사시켰던 사람이 미국 카터 대통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정을 조인할 때 미국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백인 수상하고 사다트 수상을 불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최종 합의를 하는데 백인 수상이 뭘 들고 갔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들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편 구절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 샀다. 세겜 땅 샀다. 가나안 땅이 유태인 것이라는 가장 오래된 계약 문서거든요. 물론 그 협정에서 그 성경의 그 계약 그거를 존중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이 문서인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샀다 돈 주고. 너가 할아버지가 이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려면 문서 내봐라. 2번, 요셉이 땅 샀던 이 땅은 이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애굽에서 죽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에 유언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요셉도 유언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무총리라서 너희들 다 여기 와서 언덕을 잇고 살긴 살지만 이 땅은 너희 목적지가 아니야. 가나안 땅 가야 돼. 그거를 자기 해골을 걸고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노예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라는 그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요셉의 그 해골을 어디에 묻었는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샀던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바로 그 세겜 땅은 요셉의 후손 므낫세 지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3번, 여기에서는 믿음을 또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땅 주인이 거저 주겠다는 거 돈을 주고 샀단 말입니다. 야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자 제일 먼저 교두보를 확보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믿음은 내일이 오늘의 결과임을 믿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내일이 오기를 원치 않습니까? 새로운 내일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결과예요. 내일이 새로워지기 원하면 오늘 내가 새로운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나의 내일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그건 망상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언약이 성취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실행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늘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일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네가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 되는 겁니다. 열 달 후에 되는 겁니다. 내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는 그 무서운 율법 속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고 그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겁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고 내가 내일 거룩한 성모 마리아가 되겠다? 그건 망상이죠. 5절, 5번,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1. 야곱이 고백한 엘 엘로에 이스라엘은 아래쪽 각 주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엘 엘로에 이스라엘인데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엘,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헤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히브리어 문법 용어로 엘의 연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엘은 엘인데 누구의 엘이냐, 누구의 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헤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뒤에 나오는, 뒤에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 엘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기가 예배드린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1차적인 의미가 무언가? 이스라엘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엘 엘로의 야곱이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 내 이름이니까 야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32절 32장 9절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물량 공세를 펼치고도 야곱이 도대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2장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돌아가는 순간, 최마지막 순간까지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얍복나루를 지나고 형하고 화해를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아내의 하나님이야.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야. 그럼 아직까지도 믿음이 시작되는 건 아닌 것이죠. 2번, 엘 엘로헤 이스라엘의 2차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야곱의 이름인데 2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 됩니까? 유대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유대나라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유대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이름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2차적인 의미는 엘 엘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야곱의 고백으로 볼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으로 확장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X의 윗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랫부분까지 있을 때에만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으로 성숙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엘 엘로의 이스라엘의 3차적인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3차적인 의미,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3차적인 의미는 하나님, 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맺으십시다. 1번, 하나님께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심을 야곱이 언제 실제로 확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복나루에서 너 이스라엘이라 해라, 저주시는 하나님을 일깨워 주실 때 그때는 야곱이 말로만 들은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그런데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게 된 그 고백과 야복나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다리를 치셨을 때 위장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자기를 죽이려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되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져주시는 하나님이 뭐겠습니까?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32장 11절에서 기도할 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형이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살려달라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셨다, 살려주셨다, 그것은 치신 모습 그대로 나아감으로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가 이미 거칠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닉스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자기네들 재산 바다에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다 기구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여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믿던 그들이 죽은 겁니다. 내 재산을 믿고 이거 지키려고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이거 다 버렸는데도 살 소망이 없어졌다. 내 재산을 믿던 그들이 죽은 겁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아, 내 돈으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릴 수 없구나, 돈으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들이 죽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망의 한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게 지난주일 설교 핵심 아닙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 재산으로 형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산을 신봉하던 야곱이 죽었습니다. 재산을 신봉하던 야곱이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형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더 이상 재산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3번, 엘 엘로의 이스라엘은 우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이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져주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을 통치하시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져주시는 데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신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 허물 많은 인간을 위해서 져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4번, 당신의 언어로 믿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로 각자들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소유를 신봉하면서 소유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속이고 사기도 치고 다른 사람의 뒷발꿈치를 잡으며 살던 야곱이 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삶을 수용했을 때 그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베닉스 항해를 강행했던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자신들이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지키려 했던 모든 재산을 다 바다에 던지고서도 살 여망마저 없어졌을 그때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망의 한가운데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나안을 향하면서 여전히 좌로 우로 치우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어리석은 우리의 옛사람이 오늘 얍복나루에서 죽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